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유전자 검사는요,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검사해서 감염이나 종양을 진단하고 돌연변이로 인한 염색체 이상 또 선천성 유전 질환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검사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기도 하죠. 이 검사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학살당한 유대인의 희생자와 생존자 또 유가족을 찾아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DNA 재결합 프로젝트란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900명이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서로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두 한인 여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자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네요. 생후 6개월 때 각각 미국의 가정에 입양돼서 현재 30대와 40대 나이로 13살 차이가 나게 된 이 자매는 입양된 후에도 생물학적 가족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유전자 검사는 건강검진을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이 검사를 했다가 자신에게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만에 재회하게 된 이 한인자매는 첫 만남이 이루어진 202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한국 속담이 맞는 것인지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자매는 서로에게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만지작거린다거나 팔짱을 끼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까지 같았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도 늘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친근함을 느꼈다고 하니까요. 가족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들 자매처럼 극적인 가족 상봉은 아니더라도 늘 마주하는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함께 훈훈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방암 새 권고안. 유방암은 여성들 사이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년 약 4만 2천 명의 여성과 500명의 남성이 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나 유방암은 조기 발견된다면 완치가 가능해 조기 검진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유방선의 유방의 X선 이미지인 매모그램이 유방암을 조기에 탐지하는 믿을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새로운 유방암 검진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40살부터 매년 두 번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40대 여성들은 개인의 위험 요소에 따라 매모그램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 전문의와 대화를 나누도록 권장돼 왔습니다. 이전 권고안은 여성들이 50세에 매모그램을 시작하고 40세에서 49세의 여성들은 개인의 위험에 따라 검사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0세 모든 여성에게 매모그램을 권장하는 것이죠. 40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법은 대부분의 사설 건강보험사가 매모그램 연례 검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새로운 권고안을 따른다면 미국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약 8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흑인 여성들은 유방암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40%나 더 높다는데요. 새로운 권고안은 이 차이를 없애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골드만삭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10년 이상 지속된 성차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전 직원들은 2010년 처음 제기된 불만에서 골드만삭스가 엄청난 성공의 혜택을 불평등하게 분배했다. 체계적으로 여성 전문가를 희생시키면서 남성 전문가를 선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800명의 현직과 전직 골드만삭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은 오는 6월 7일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전 골드만삭스 주식 트레이더이자 이번 소송에 지명된 원고 중 한 명은 이 사건에서 나의 목표는 항상 월스트리트의 강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취한 결과가 양성평등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벌 때마다 82센트를 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의 대부분은 여성이 승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리 업무와 같은 하위 직종으로 격화시키는 직장 내 성차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보셨는지 알아보죠. 자,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이 G7 정상회의 기간에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도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G7 정상회담이 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G7은 그룹 오브 세븐의 줄임말인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 경제 대국인 7개 나라 정상이 모여서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회의를 엽니다.
네, 이 회담을 앞두고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죠.
네, 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일정이 있는데요. 이에 관한 주미 일본 대사의 바람을 정리한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자, 이 일정이 알려진 게 윤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회담할 때 공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에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9일에 G7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서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주미 일본 대사 발언 들어보죠.
네,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는 9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에 예정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 위령비 참배는 매우 중요한 한일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한 통합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 중에 서울에서 한 발언과 그 모든 것들은 그런 목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회의 참여가 그런 방향에서 추가 진전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위령비 참배도 그런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 위령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에 히로시마에는 강제동원 노동자를 포함해서 약 14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에 한국의 원폭 피해자 협회가 히로시마 원폭으로 총 5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3만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생존자 2만 명 가운데 약 1만 5천 명이 귀국하고 5천 명 정도는 일본에 잔류했다고 합니다. 1967년에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협회가 결성된 후에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치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1970년 4월에 한국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건립된 겁니다.
네, 히로시마 어디에 세워졌나요?
네,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가쿠 히로시마 평화공원 안에 있습니다. 검은색 대리석 비석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5m, 무게 10톤으로 전형적인 한국식 비석인데요. 거북이 모양을 한 받침대 위에 석주를 세웠고요. 그 위에 쌍용 모양을 새긴 석관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과 그 주변에서 약 3년 만에 변화가 관측됐는데요.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3년 만에 변화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에어버스가 촬영하고 최근에 구글 어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잔해가 정리된 것처럼 상당 부분 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 개성공단 내 이들 두 개 건물을 폭파했는데요. 건물 앞과 뒤는 물론이고 주변 도로에까지 이 폭발로 인한 잔해가 쌓였고요. 이런 상태가 최근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잔해가 상당 부분 치워지고 잔해로 뒤덮여 있던 지대가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네, 특히 이 공동연락사무소하고 종합지원센터 건물 사이 공간에서 기존 원형 형태의 길이 다시 드러났다고요?
네, 공동연락사무소 바로 앞 지대에서도 주차장의 주차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얀색으로 식별되는 잔해는 도로 바깥 공간 곳곳에서 관측되는데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일대를 정리하면서 쌓은 걸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날 위성사진에서는 과거에 잔해가 없던 지대에 새로운 잔해 더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건물 동남쪽 부근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잔해가 발견되는 등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네, 폭파 이후에 약 3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작업이 시작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개성공단 내 20여 개 공장에서 무단 가공 움직임이 감지된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BOA는 같은 날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과거 한국 업체 등이 운영하던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무단으로 재가동했고 추후에 전면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서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공동연락사무소 주변 잔해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내 주요 길목으로 이어지는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재가동하면서 공단 중심부에 흉물처럼 남아있는 건물과 잔해를 방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이곳을 정리하는 배경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에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뭐 한 달 넘게 남북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강경한 의지를 확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국정을 통해서 외교와 안보만큼이나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가 없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서 힘의 위에 입각한 안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하고 미한 간 핵 협의 그룹 창설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강조를 했겠네요.
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미한 상호방위 조약이 핵 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서도 두 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거라면서 다음 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세 나라 안보 공조를 통해서 영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죠.
네, 우선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이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이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한국 측의 정기 통화 시도 모두에 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개성공단 문제도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남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런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맞대응 성격과 함께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한국 내 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석은 어떤가요?
네, 통신선 차단에 대해서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미한에 대해서 설정한 강대강 대치 차원의 조치 중에 하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강대강 국면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풀기보다는 미국과 나아가서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확장 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면서 오는 미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전후해서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북한 인권단체들이 요청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이 중국 내 탈북자 가운데 한 70%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시급성이라고 말하기 좀 무색하게 방치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호산약 부국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85차 회의와 관련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 전 NGO 약식 공청회에 참석해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해 발언하면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유린 문제가 지금 3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했다면서 관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중국 또 독일,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8개 나라 정부가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심의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12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 결과는 국제 전문가 23명이 작성하는 최종 견해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중국은 1997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인데요. 호산약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을 시행함에 따라서 도리어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인신매매에 더 취약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이들 자녀의 인권마저도 침해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호산약 부국장의 단독 발언이 아니라 이게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또 북한인권증진센터도 함께한 건데요. 호산약 부국장은 특히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심의에 대비한 약식 공청회를 통해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정부 기구들이 위원회 역사상 처음 다수의 서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는 이들 탈북 여성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겪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맘연합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은 중국 심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때도 같은 지적을 했나요?
네, 당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국 부분에서 일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농업이나 가사노동, 식당, 노래방 등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7월에 공개한 2022 국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 인신매매범들이 국경에 도착한 일부 탈북 여성을 유인하고 마약을 투여해서 감금하거나 납치하고 윤락업소와 술집, 인터넷 음란 채팅 등을 통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강제 결혼을 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국 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서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과연 손전화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산업의 규모와 추세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일상 속 맞춤형 집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버지니아에 사는 40대 남성 마로 킴 씨의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스포츠 경기 관람입니다. 가족과 함께 풋볼이나 야구, 농구 경기장을 찾아서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때면 그동안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로 씨가 경기장을 찾을 때 항상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는 전용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앱을 사용하면 원하는 경기, 원하는 날짜, 또 원하는 자리를 골라서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I have frequently used a ticketing application to make reservation for, you know, professional sports like NBA because it's very convenient to check view angle.
앱을 이용하면 그저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을 사는 것을 넘어서 이 3D 기술로 관람 시야를 확인할 수 있고 경기장과 관중석까지 거리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앱이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간략한 일과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오전 6시 알람 앱이 잠을 깨워줍니다. 날씨 앱을 통해서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고요. 요가 앱을 이용해 명상 시간을 갖습니다. 뉴스 앱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레시피 앱으로 간단한 아침 요리를 해먹습니다. 또 교통 앱을 확인해 지하철 일정 혹은 도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음악 앱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하고요. 회사에 도착해선 일정 관리 앱으로 오늘의 할 일을 확인합니다. 메신저 앱으로 중간중간 필요한 연락도 합니다. 아, 은행 앱으로 가스비 등 관리비도 낼 수 있네요. 어때요? 이쯤 되면 맞춤형 집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애플리케이션이란 뭘 말하는 거죠? 먼저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특정 이동형 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일과에서 각각의 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했는데요. 앱이란 이처럼 각각의 특정 목적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좋은 스마트폰을 사서 쓰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앱이 얼마나 유용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영어 원어민들의 발음을 정확히 배울 수 있는 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엘사라는 앱을 다운받고 나니까요. 간단한 영어 대화를 하도록 하네요. 문제를 주고 제시된 예시 답안을 읽으면 본인의 발음이 현지인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려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What do you like to do together? 앱이 가족끼리 만나면 뭘 하는지 묻고 예시 답안을 주면서 그대로 읽으라고 합니다.
Nothing brings a family together like a good meal, so we get together for a weekly family dinner. We love not only eating, but also cooking together.
제가 읽자 이 오 발음이 현지인들의 발음과 다르다면서 입을 벌리되 너무 많이 벌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주네요. 정말 개인교습 선생님이죠?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크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체 앱 시장은 두 개의 시장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의 구글 플레이가 그것인데요.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은 약 220만 개,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 올라와 있는 앱은 약 330만 개입니다. 출시되는 앱이 늘어남과 동시에 앱 다운로드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연간 앱 다운로드 수는 1,400억 건이었는데 지난 2022년에는 그 수가 2,550억 건으로 6년 사이 1,000억 건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미국의 앱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할까요? 지난 2017년 앱 시장의 매출액은 약 370억 달러였는데요. 이후 2018년 약 500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9년에는 610억 달러, 2020년 740억 달러를 넘어서 2022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매출액이 1,560억 달러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앱이 있는지 분야별로 대략 나눠보겠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눠보면요. 일단 이 게임 분야 관련 앱의 매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요.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킹, 사진, 음악 분야의 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매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앱 시장에서의 매출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앱을 다운받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익이 주요 매출로 잡힙니다. 다음은 앱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구매가 매출로 잡히는데요. 두 매출은 거의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할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앱은 바로 미국 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틱톡입니다. 틱톡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들이 통상 1분 내외로 직접 촬영한 영상, 이른바 숏폼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미국 내 틱톡의 다운로드 수는 9,900만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앱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으로 넘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이 앱의 사용을 금지했고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ook, we've expressed concerns over China's potential use of software platforms that could endanger or threaten America's safety and their national security.
틱톡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으로 7,20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캐시 앱, 또 메신저 앱인 왓츠 앱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앱 다운 수는 약 80개인데요. 이 가운데 하루에 사용하는 앱은 9개에서 10개 정도고요. 월간 이용 앱은 약 30개입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85%가량은 바로 이 앱을 사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앱 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 정보 보호. 앞서 틱톡을 언급하면서 이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했는데요. 앱 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보보호입니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빈틈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뿐 아니라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앱 사용법을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Tips for a user include tip 1. Make sure you lock and encrypt your device with a PIN or password. Tip 2. Only download from the
자신의 기기에 암호를 설정해 확실한 잠금 장치를 마련하고 앱을 다운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에서만 다운받으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기기의 시스템을 항상 최신화하고 인터넷 등에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만 연결하는 것이 좋다는 게 국토안보부의 설명입니다. 만약 정보보호를 소홀히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 공격을 받고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금융정보 등과 같은 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좋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언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6년 11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은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민주당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18년 만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25개 주에서 공화당 소속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1946년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이 패배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당원은 트루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트루먼 대통령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은 더 힘있고 더 단호해집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또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교정책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인들이 기대했던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 변화된 모습은 소련의 독일 공격에 대한 대응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독일과 서유럽 다른 나라들이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의 무너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서유럽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경제 원조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독일을 위한 경제 자립 구상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독일이 빠른 속도로 재건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의 재건을 막았습니다. 소련은 처음에는 독일 통화를 지나치게 많이 유통해 독일 화폐인 마르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1948년 초에는 독일 수도 베를린을 서구 열강과 단절시키기 위해 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서구 열강은 소련의 이런 조처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앞에 세 가지 어려운 선택이 놓였습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미국이 약하고 소련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약 트루먼 대통령이 무력으로 소련의 봉쇄에 맞선다면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베를린에 물자를 공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독일에 주둔한 미군 사령관은 식량과 연료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수천 킬로그램의 물품을 낙하산을 이용해 베를린 시민에게 내려보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방법을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소련이 베를린을 계속해서 봉쇄하는 한 매일 낙하산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베를린은 주민이 250만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누구도 항공으로 이런 도시에 구호 식량이나 연료를 공급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려면 매일 밤낮으로 3분 30초마다 대형 C-47 수송기가 이륙해야 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땅에서 미국의 물자 수송 계획을 도왔습니다. 베를린 주민 2만 명 이상이 나서서 추가 착륙장을 건설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으로 베를린 시민들을 구조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베를린은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소련 역시 곧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한 지 거의 1년 만인 1949년 5월, 소련은 베를린 봉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베를린의 위기로 미국인들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트루먼 대통령은 더는 나약해 보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보였던 유약한 이미지 대신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세계 정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졌죠.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을 차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 운동은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있고 놀라운 선거 가운데 하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뷰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주말 어머니날을 보냈죠. 미국의 어머니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애나 자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8일은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고마움을 되새기는 어머니 날은 미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100여 국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기념하는 나라는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5월 셋째 주 또는 5월 21일을 어머니 날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처럼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어머니뿐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까지도 함께 공경하는 행사를 갖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서 지켜지는 현대적 의미의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정하는데 가장 앞장선 여성은 애나 마리아 자베스였습니다.
애나 마리아 자베스는 1864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웹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애나는 사업가인 아버지 그랜빌 자베스와 신앙심이 깊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 어머니 앤 마리아 리브스 자베스의 11명의 자녀들 중 아홉 번째였습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한 자녀는 겨우 4명, 나머지는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애나가 한 살 때 그래프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애나는 1881년 버지니아주의 조그마한 도시 스톤튼에 있는 어거스타 여성 아카데미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메리 볼드윈 칼리지의 전신입니다. 애나 자비스는 1883년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그래프턴으로 돌아와 7년 동안 교사로 일했습니다.
애나의 어머니는 늘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신 모든 어머니를 위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애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주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속의 어머니들이라는 과목을 마치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모든 인간의 삶에 베푸는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도드린다는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이날 기도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어머니는 1852년 고향 웹스터와 인근 여러 지역에서 봉사단체인 Mother's Day Work Club을 조직해 열악한 보건과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은 높은 어린이 사망률의 큰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후에 애나 자비스가 어머니 날을 만든 기초가 됐습니다. 이들 클럽은 가난한 여성, 가정부 여성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산모가 몸이 아픈 가정에 우유병과 음식의 위생상태 점검 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애네 거주 지역은 남군에게나 북군에게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양군 지휘관들은 각각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앤 가족이 살고 있는 그래프턴의 철도를 사수하라고 휘하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앤은 곧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클럽 활동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긴급히 관련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거나 끝난 후에도 회원들 간의 우위와 친서는 계속 지킨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교회와 단체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ther's Day Work Club 회원들은 북군과 남군 병사 모두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주장으로 갈라진 주민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앤 자비스는 4명의 자녀를 병으로 잃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쟁 기간 내내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북군과 남군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1865년 여름, 앤 자비스는 남군 출신, 북군 출신, 정치적 파벌 어느 편을 막론하고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 Mother's Friendship Day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연례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1902년 앤 자비스는 남편 그랜빌 자비스가 사망한 후 딸 애나와 릴리아를 데리고 아들 클로드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앤 자비스는 1905년 그곳에서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어머니의 감명 깊은 기도를 잊지 못한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 타계 1주기를 맞아 묘지에서 추도식을 올리고 남북전쟁 전 조직됐던 마더스데이 월크클럽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그 후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머니의 날을 전국적인 기념일로 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나는 국회의원, 정부관리, 사업가 등 각계각층에 수백 통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에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임에 나가 어머니 날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기업가이며 자선사업가인 필라델피아의 백화점 재벌 존 와나메이커가 지원을 하면서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기일에 가까운 1908년 5월 10일 고향 그래프턴의 앤드루스 감리교회에서 최초의 공식 어머니날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나메이커 백화점 대강당에서도 어머니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고향 크래프턴에 카네이션 500송이를 보내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리게 했습니다. 카네이션은 에나의 어머니 앤 자비스가 특별히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에나 자비스는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빨간색과 흰색 카네이션을 다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어머니, 하얀 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날 행사는 자비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1909년 45개 주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하와이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1914년에는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이날을 국정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1920년대 에나 자비스는 어머니 날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현상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날로 시작됐던 날이 꽃집, 카드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윤 추구의 날이 돼버렸다는 것이 자비스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본래의 어머니 날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국제 어머니날 협회를 조직하고 이날을 기리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한 어머니날 거부운동을 조직하고 법원에 제소도 추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메리카 전쟁 어머니, 아메리칸 워 마더스라는 단체는 어머니날을 기금 모금 운동에 이용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반대한 에나 자비스는 1925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 단체와 충돌했습니다. 에나는 난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날을 개혁하려는 에나 자비스의 열성적인 운동은 1940년대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에나와 그의 동생 엘시노어는 변질돼버린 어머니날을 바로잡는다는 운동에 물려받은 유산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빈곤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1948년 11월 24일 84세를 일기로 펜실베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웨스트 로렐힐에 있는 어머니 묘지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에나 자비스가 안장되던 날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래프턴에 있는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는 그녀의 나이에 맞춰 84번의 종이 울렸습니다.
1972년 그래프턴에는 앤 마리아 리브스 자비스와 에나 마리아 자비스의 어머니날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비영리기관인 국제어머니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에나 자비스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녀의 생가는 1979년 미국의 역사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어머니날 제정에 앞장서고 뒤에는 그 폐지운동을 폈던 에나 마리아 자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